EBS 라디오 고전일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일기 서혜정입니다. 아우, 요즘 어쩌면 이렇게 날씨 변덕이 심할까요? 어제는 반짝 덥기까지 했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제법 비가 많이 내리길래 우산에 외투까지 단단히 챙겨서 나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점심이 지나니까 또 해가 쨍쨍 났어요. 그러더니 글쎄, 지금은 또 꾸물꾸물 비가 내릴 듯 하기도 하고요. 아유, 들쭉날쭉한 봄 날씨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여자 마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온철 씨?
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갑자기 썬킴이 생각나는군요. 굿거리 장단,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나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샤이니.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죠.
보고 싶었어요.
I missed you too. 보고 싶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안나도 제 옆에 앉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나는, 어머, 오늘 화장했네?
네. 어. 네. 그러네.
맨 얼굴이 아니네? 와.
보이는 라디오 일이라서 예쁘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안나는 어디 안 다녀왔어요?
네?
다녀온 데 없어요, 어디?
요즘?
어디? 요즘 어디 다녀온 데 없어요?
아, 저 화요일 저 샤이니쌤이랑 같이 대구 갔어요.
맞아요, 대구.
대구?
네.
그랬구나. 아, 두 분이 친하시구나.
네, 저희 놀러 갔다 온 거죠.
대구에서 뭐 하셨는데?
우리 특강, 샤이니 퍼켓 잉글리시 특강.
아, 그랬구나.
그, 네. 수많은 남자. 예,
1,050명.
세상에.
소문났어요. 검색어 아니, 1위, 샤이니.
간이 큰가 봐.
그런가 봐요.
어때요? 1,000명의 남자에게 환호성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난생 처음이었고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만 명.
네. 오라!
네. 어, 오늘 안나가 뭐 좋은 사진 보여준다고 그러던데.
네, 저 작년에. 네. 친구랑 같이 로마
가봤어요. 로마.
네.
로마. 오, 그래요.
부러운데요?
이짜리.
예, 우리가 지금 로마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를 네. 전개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 사진 나온다.
네.
오, 저희가 어디예요?
콜로세움.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이 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보실 텐데 혹시 라디오만 청취하시는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겠네요. 초기는 어디예요?
이것도 콜로세움 안에.
아, 안에. 안에
그
모습.
대기실. 네. 그 컴투사 대기실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사자도
우리가 영화에서 있어요. 봤던 그 네. 곳이다. 예. 어, 네. 여기도.
네, 맞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오, 밤에도, 밤에도 너무 저렇게 좋아요.
하루 종일 계셨나 봐요, 저기 근처에.
응? 네, 자주 갔어요. 아. 콜로세움 정말 제일 멋있는 빌딩이에요.
네. 아마 사진으로 인터넷 웹 검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큰 원형 경기장의 예, 예, 예. 내부를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네.
너무 멋있네요.
네. 자, 어제부터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이 시작이 됐거든요. 전쟁에서도 아주 용맹한 군인의 모습으로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카이사르의 행운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57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게르만족을 물리친 카이사르는 이윽고 북쪽의 벨가이족의 영토에 들어가 사비사 강가의 전투에서 네르비족을 분쇄했다. 또 아투아투키족에 대해서도 승리를 얻은 뒤 계속해서 노르망디, 브르타뉴를 장악해 같은 해 가을에는 갈리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선언했다.
오늘로써 갈리아는 나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갈리아는 이제부터 나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며 로마 시민들은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원로원은 15일간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일찍이 이렇게 긴 축하 행사는 한 번도 없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카이사르는 전보다 더욱 확실한 지지를 받게 됐다.
카이사르님이 마리우스의 영광을 되찾고 있어. 역시 율리우스 가문은 뭐가 달라도 달라.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제 카이사르님은 마리우스를 능가하고도 남아. 하루빨리 카이사르님이 돌아와서 우리 로마의 새 주인이 돼주셨으면 좋겠어.
암, 그렇고 말고. 역시 카이사르님은 폼페이우스보다 한수 위였어.
기원전 56년 봄,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3두 정치 인사들은 갈리아 키살피나의 루카에서 회합을 열어 다시 만났다. 오랜 논의 끝에 세 사람은 이 회의에서 3두 정치를 갱신하고 카이사르는 군자금을 받으며 5년간 다시 갈리아를 다스리기로 결정한다. 한편 크라수스는 시리아를, 폼페이우스는 히스파니아의 속주를 맡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하여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돌아왔을 때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났다. 게르만족 중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었던 우시페스족과 텐데리 타이족이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 지방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강력한 공격에 라인강을 건너온 적은 40만 명이나 전사하고 몇 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을 쳤다. 도망친 적들은 게르만족이 있는 곳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이것을 기회로 게르만족을 완전히 무찌르려고 했다.
이제껏 저 라인강을 건넌 자가 없었단 말이야. 이번 기회에 내가 맨 처음 라인강을 건넌 장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봐야겠군. 잘 걸렸다 이놈들.
그리하여 기원전 55년 카이사르는 역사상 처음으로 라인강에 다리를 놓기 시작한다.
자, 모두 힘을 합쳐 다리를 건설하라. 빨리, 빨리, 더욱 빨리 통나무를 실어 날라라. 너비 4m, 통나무는 7cm 간격으로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
열흘 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됐다.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짧은 시간에 완벽한 다리를 건설한 것을 보고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신리와 선전을 겸한 그야말로 카이사르다운 일이었다. 카이사르가 다리를 건너가자 적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카이사르는 그곳에서 80일 동안 체제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약탈을 일삼았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관대했던 카이사르도 때로는 극단적으로 잔악하기도 했다. 기원전 54년 카이사르가 로마인들에게 전혀 낯선 현재 영국인 브리타니아로 두 번째 원정을 다녀왔을 때 그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삼두 정치의 협정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폼페이우스와 결혼시킨 그의 딸 율리아가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고 만 것이다.
율리아, 나의 딸, 가엾은 것.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그녀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한편 로마인들은 이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것이라 생각하고 나라에 내란이 일어날까 봐 몹시 걱정을 했다.
아이고, 카이사르의 딸이 죽어버렸으니 폼페이우스도 더 이상 카이사르의 편이 되어주지 않겠죠?
당연하지. 폼페이우스가 뭐가 아쉬워서 카이사르와 한 배를 타겠어?
아유, 이러다 로마에 내전이라도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 아유, 하늘은 한 하늘에 태양이 둘이니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거야.
집에 가서 지하 번거나 봐야겠네. 아, 불안해 죽겠어.
카이사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율리아가 죽어버렸으니 앞으로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군. 내가 로마에 없는 사이 폼페이우스가 원로원 편에 서기라도 한다면은 그들은 분명 나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갈리아 원정군은 해를 거듭할수록 로마 군단이라기보다 카이사르 군단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군대로 변질되고 있었다. 즉, 한 사람의 야심가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원로원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이사르가 원로원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여전히 폼페이오스가 필요했다. 가이사르는 고시마다 조카의 딸인 옥타비아를 남편과 이혼시키고 폼페이오스와 혼인하게 하여 그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폼페이오스는 이를 거절했다.
아니, 이런 옹졸한 카이사르 같은 이라고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중매를 그따위로 사? 아직도 로마 신에 내가 떴다 하면 여자들이 줄줄 줄을 서는 것도 모른단 말이냐? 갈리아에서 빌어먹는 카이사르 따위와는 이제 인연을 끊어야겠다
하며 폼페이오스는 카이사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스키피오의 딸 코리넬리아와 결혼을 하고 스키피오를 동료 집정관으로 삼아 로마의 질서를 회복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해인 기원전 53년, 크라수스가 파르티아를 침공하다 카라이 전투에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폼페이오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의 3두 정치는 완전히 결렬됐다. 폼페이오스에게 시집 보낸 카이사르의 딸이 죽고 크라수스마저 사망하고 이 세 사람의 삼두 정치가 막을 내리네요.
크라수스가 제일 큰 형이었잖아요.
예. 네. 앞으로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로마의 앞날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 삼각형이 딱 자기 위치를 잡고 있어야 이게 네. 뭔가 안정적인데 그렇죠. 이제는 딱 둘만 남아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우리 그럼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안나가 소개해 줄래요, 노래?
네, 첫 번째 노래 마리서사 노래 It's You입니다.
마리서사의 It's You 들으셨습니다. 삼두 정치의 결렬로 카이사르의 위치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과연 카이사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53년, 카이사르에 반하여 갈리아 전역에 봉기가 일어났다. 갈리아의 힘있는 사람과 젊은 병사들이 모두 반란에 나서서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이다. 반란군의 중심 인물은 베르켄토릭스였는데 그는 군대를 이끌고 손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차지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이고,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만들어졌네. 좋아, 그려. 좋네, 그려. 지는 그 갈리아의 선봉장인 베르켄토릭스요. 출신 좋아서 귀족이요, 귀족. 그 한때 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카이사르가 이제 운명을 다 할 때가 왔슈. 죽을 날이 올매 안 남았다, 이 말이요. 참말로 그 환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그 로마에서도 카이사르를 적대하는 무리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오. 카이사르는 고향을 잃었슈. 갈 데가 없슈, 갈 데가. 이럴 때 등장한 게 하필 또 나 베르켄토릭스란 말이오. 아이고 참 그놈 재수도 없지. 기다려봐요. 내가 놈을 못 지르고 갈리아에 평화를 선사할게요.
베르켄토릭스는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반대파에게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이용해 갈리아 전체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도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카이사르는 야만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전쟁터로 달려갔다.
이야! 건방진 베르켄토릭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도전을 해? 독재자의 아들 주제에 낯짝도 두껍구나. 오늘이 바로 너의 제삿날이 될 줄 알아?
카이사르는 춥고 험난한 길을 눈 깜짝할 사이에 뚫고 들어가 적을 공포 속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그는 이중으로 진을 배치한 뒤 도시를 포위해 공격하는 한편 갈리아의 구원부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막았다.
자, 베르켄토릭스, 나의 뜨거운 맛이 어떠냐? 이래도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뭐 어디 한번 그 잘난 주둥 아래 다시 한번 놀려보시지, 어? 네 이놈, 어서 나와 나 카이사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가이사르의 호령이 전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갈리아 정복을 만천하에 고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이 하루의 전투로 갈리인의 공격이 약해지자 로마군은 반격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다시 공격했다. 적은 제대로 방어도 못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결국 카이사르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됐다. 하지만 카이사르에게는 그를 위험인물로 여기고 실각시키려는 로마의 원로원파와의 싸움이 남아있었다. 카이사르가 강적이었던 베르겐토릭스와의 싸움에 열중하고 있을 무렵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갈라놓으려는 공작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미 폼페이우스는 원로원파의 설득으로 그들 편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한때는 동지였던 두 영웅의 대립은 점차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갔다.
크라수스가 죽은 이상 나도 이제 겁낼 게 없지. 이제 나의 적은 오직 하나, 폼페이우스뿐 아니더냐. 갈리아 전쟁은 내게 훈련과도 같은 일이었다. 폼페이우스와 대적하기 위한 훈련 말이야. 이제 나는 그와 견줄 만한 적수가 됐어.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쓰러져야 할 터.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한편 폼페이우스 시대의 로마 상황도 카이사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당시 로마는 부패가 심해서 관직에 오르기 위해선 공공연하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야 했고 시민은 투표로 정정당당히 겨루는 것이 아니라 활과 칼, 돌팔매질로 싸우기만 했다. 그야말로 로마는 사공 없는 배와 마찬가지였다.
아이고 이런 썩어 문드러진 세상! 어? 공화정은 무슨 어느 죽을 공화정이야! 세상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민중의 목소리가 뭐가 중요하겠어? 아유, 우리 로마인들은 아직 멀었어. 강력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해.
난 어때? 나 잘할 수 있어.
자네는 국어나 더 배우고 와. 다시 한번 로마가 크게 흔들리겠어. 아유, 이럴 게 아니라 생수랑 라면 좀 더 사놔야겠다.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이미 늦었어, 양반. 편의점이고 슈퍼고 다 틀렸어. 나도 아침에 삼각김밥이나 겨우 몇 개 사왔네. 아이고, 에이, 로마 끝났어, 끝.
사태를 지켜본 뜻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패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군주제뿐이며 부패를 치료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은 폼페이우스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갈리아 지방을 평정한 카이사르가 집정관 재선을 노릴 것으로 예상한 원로원파는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함정을 준비해두었다. 집정관을 입후보하려면 본인이 로마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속주 총독은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으므로 카이사르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했다. 원로원은 이 점에 주목했다.
폼페이우스니 카이사르의 집정관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귀환하라 명령을 내리십시오.
어차피 카이사르도 다음 집정관 선거에 출마를 할 생각일 테니 제 발로 잘 걸어 들어오겠지. 헌데 카이사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은가? 행여 다시 집정관의 당선이라도 되면 일이 또 복잡해질 텐데.
그러니 절대 당선이 못하도록 해야죠. 이 늙은 이들이 미리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아니,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그것이...
아, 옳거니. 그래, 좋아, 좋아.
원로원파는 카이사르를 고발하여 법정에서 단죄하면 이 위험 인물을 실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에서 원로원의 인가를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 많았는데 이 죄를 묻고 재판을 길게 끈다면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입후보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한편 카이사르는 군사력이 없는 채 원로원과 맞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속주 총독의 임기 연장을 요청해놓고 있었다.
아, 정말 야, 안 돼. 맨몸으로 로마에 갔다가는 그 원로원 늙은이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시간을.
카이사르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을 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한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같아. 옳거니 총독 임기를 연장해 달랬던 것이 이제 결과가 나왔나 보구나. 자, 어디 한번 볼까.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샌드를 누르시오. 그래. 샌드, S-E-N-D 여기 있구나. 그래. 자, 샌드를 누르고. 오! 야! 빵빠레다! 좋아, 그렇다면은!
귀하의 갈리아 총독 연장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응?
다시 들으시려면 우물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기각? 기각? 에이!
가이사르는 자신의 요청이 기각된 것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집정관의 면책권이 없이 로마에 들어간다면 원로원에 기소되어 정계에서 밀려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아니, 안 돼. 이대로 로마에 돌아간다면은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야. 목숨 바쳐서 갈리아 정복을 맡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
카이사르가 로마 귀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폼페이오스는 카이사르를 불복종과 대역죄 혐의로 고발했다. 마침내 보스파 집정관인 마르케루스는 폼페이오스에게 최고의 지휘권을 주며 카이사르를 격파할 것을 명령했다. 게다가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최종 권고를 보내 당장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복귀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선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로써 내전은 불가피해졌다. 카이사르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국에 칼을 겨누어야 하는 것이 진정 나의 운명이란 말이더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지금 루비콘 강 앞에 서 있다. 본국과 속주의 경계선인 루비콘 강을 군대를 이끌고 건너면 국법을 어긴 자가 된다. 하지만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로마 정규군에 의해 카이사르는 매장당하게 될 것이다. 카이사르는 또한 자부심 강한 진정한 로마인. 자신의 조국으로 진격하는 것에 대해 한순간 고민한다. 반란의 주역이 될 것이냐, 한가닥 희망을 갖고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느냐. 그러나 그 시대의 물결은 어쩔 수 없이 단 한 가지 길만을 그에게 열어주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기원전 49년 1월 12일, 그는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 강을 건너면 세상에 불행이 닥쳐오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의 나이 50살 때의 일이었다. 기원전 49년, 누구보다도 로마를 사랑했던 카이사르가 조국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됩니다. 아, 참 모든 상황이 카이사르가 내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 자료에 보면은 네. 강력한 군주제냐, 공화적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네.
근데 카이사르 나이 50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제 50살이 우리나라 나이 지금 50살이면은 막 이제 일자리에서 네. 정년 퇴직으로 가느라 마느라 막 고민하는데 이때에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갑니다.
네.
너무 뭐라 그럴까 늙지 그러니까, 않은 예. 나이를 그러니까 잃어버린
모험을 하기에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네,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야, 예. 근데 뛰어 나갑니다.
네. 아. 자, 우리 노래 들으면서 좀 생각 좀 해보죠.
노래 들으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퀴즈 빨리 드릴게요.
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이 쉬은 살에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흥흥흥은 던져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흥흥흥은 던져졌다. 여기서 이 흥흥흥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 좀 더 드리면은 세 글자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갖고 놀던 거. 안나, 라틴어 한 번만 말해주세요.
네, alea iacta est.
네, 지금 안나가 정답을 말해주셨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시고 저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나 뭐라고요 이게?
Alea iacta est.
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말보다 길구나.
그러게요.
네, 샤이니. 네. 무슨 노래 들어요?
네, 이제 들을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Love Story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Love Story 들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영상이 정말 예쁘네요. 우리 네. 안나가 연기자가 꿈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 줄리엔 역했던 사진 보내주더라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생방송 EBS 고전읽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조국 로마에 칼을 겨누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폼페이우스와의 대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낭독 이어집니다. 카이사르는 동족끼리 칼을 겨누는 내전만큼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원로원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카이사르의 파멸뿐이었다. 이것이 구식화된 로마 과두정치의 무서움이었다. 이미 사태는 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한때 동지였던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에 포섭되어 카이사르의 말이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역사는 과연 조국의 칼을 겨눈 날 무엇이라 말해주겠느냐.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그의 병력은 한 개 군단에도 미치지 않는 4,500명뿐이었다. 그러나 행군 속도를 빨리하여 수적인 불리함을 보충했고 대응이 늦은 폼페이우스 측이 머뭇거리는 사이 진격 작전을 성공시켜 나갔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향해 진격하면서 주요 도시들을 차례차례로 공략했고 단 3일 만에 수도 로마까지 육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속전속결의 카이사르의 군단을 보고 원로원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폼페이우스님, 그 카이사르가...
뭐요? 숨 넘어가겠어.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시오.
카이사르가 바로 로마 근처까지
폼페이우스에게 사태를 보고하던 원로원 의원 하나가 어찌나 흥분을 했던지 그만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다.
아니 이 사람 대체 무슨 말을 하려 했기에 이라도 흥분을 했단 말인가? 어디 다른 사람이 말해보시오.
네네 제가 저 그것이 카이사르가 군사를 이끌고 벌써 로마 근처까지 당도하였다고 합니다. 빨리 몸을 피하시는 게...
무시라! 어느새 그놈이 이탈리아에 숨어들어왔단 말이냐!
아니, 숨어들어온 게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당당히...
시끄럽소! 이를 어쩐담. 군대도 없는 로마에서 농가 싸우기는 역부족인데...
사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수도 로마에는 배치된 군사가 없었다. 결국 폼페이우스는 로마를 탈출하여 그리스로 향했다. 이어서 집정관들과 올라온 의원들 역시 로마를 떠나기 전에 행하는 제사도 지내지 않고 재산을 챙겨 재빨리 줄행랑을 쳤다.
비상! 아이고, 카이사르가 내전을 일으켰어. 이제 로마는 끝났다고. 당장 짐 싸서 새 출발하러 가자고. 인생은 70부터야. 아이고.
늙었어. 이게 무슨 코셈이라. 아이고, 무릎아. 나 좀 업고 가.
무엇보다 슬픈 일은 혼란스런 대도시의 모습이었다. 도시는 마치 폭풍우를 만나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바위에 부딪히는 배의 모습 같았다. 로마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추격해 쫓아갔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맞서 싸우지 않고 배를 타고 디라키움으로 떠났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뒤쫓으려고 했으나 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로마로 되돌아와야 했다.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는 60일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이탈리아를 움켜쥐게 됐다.
보았느냐? 폼페이우스는 나 카이사르가 두려워 로마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대 원로원들은 그동안 이런 무능한 인물에게 로마를 맡겨놓았던 것이야. 나는 운명의 장난으로 조국에게 칼을 켜놓았지만 그것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로마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한다. 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대들에게 로마를 되돌려주겠다.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부드럽고 정중하게 연설했다. 그리하여 기원전 49년 12월, 카이사르는 돌아온 수도 로마에서 집정관이 부재일 때 선출되는 독재관에 임명됐다.
네.
이 카이사르가 60일 만에 로마를 장악했어요.
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장악을 했다는데 왠지 네. 그거는 이렇게 막 안도가 되네요. 전쟁이 네,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아니 근데 폼페이우스랑 원로는 그렇게 도망갈 거면 아니 카이사르를 왜 건드려요?
안 올 줄 알았나 봐요. 또 오라고 해놓고서는. 게다가 여기 보면은 로마의 네. 군대를 주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도
네.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 들어올 수 없는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로마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죠.
네.
멋있게 그냥 딱 로마에서 폼페이우스가 기다렸다면은 카이사르 민중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폼페이우스한테 못했을 것 같은데 로마를 버린 거예요.
기싸움에서 졌구나.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기싸움에서 졌어요. 기싸움에서
졌어. 맞아. 일단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지금 문자 뭐 반디 게시판 뭐 이게 뭐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문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카이사르가 내전을 앞두고서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남긴 명언이죠. 흥흥 던져졌다. 여기서 이 흥흥은 무엇일까요? 아까 안나가 라틴어로 말해준 게 그 네. 문장이었어요. 저는 네. 그게 다 주사.
어머, 아이고야.
그건 줄 알았는데.
왜 주사를 부리고 그러세요?
죄송해요. 제가 나스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그 어려운 라틴어 한번 읽어주세요.
네. Alea jacta est.
네, 여기에 정답이 good. 있습니다. 네. 나 왜 그랬지?
알리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알리아.
Right. 자, 우리 노래 들으면서 진정하자고요.
네.
넬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들. 넬의 노래 그리고 남겨진 것들 들으셨습니다. 폼페이우스와의 끝나지 않은 승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기원전 48년 1월, 독재관의 권한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제없이 집정관에 오른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대결하기 위해 그리스로 출발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가까이에 상륙하자 양군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비밀 전술을 다 동원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 바다를 등지고 있었는데 카이사르는 전력을 다해 폼페이우스군을 포위하여 진영을 좁혀가려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두 군대는 파르살리아 평원에서 서로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투를 피하고 있었다.
아이고, 꿈이었구나. 도대체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니 이토록 불길할 수가 있나?
폼페이우스님, 또 악몽을 꾸신 겁니까? 비명 소리 놀러 달렸어요.
비명 별로 지르지 않았는데 그 소리에 놀랐냐? 그래, 불길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이었는데요?
다시 입대하는 꿈.
소름 끼쳐.
카이사르의 동태는 어떠하냐?
오늘이라도 공격을 개시할 듯한 모습입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내가 꿈만 잘 꿨더라도 당장 카이사르를 치러 가는 것인데 오늘도 글렀다. 날이 아니야.
폼페이우스는 이 야전에 자신의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폼페이우스가 싸우지 않는 것을 비난했고 아가멤논이니 왕중 왕이니 아첨하며 그를 자극하여 싸우게 하려고도 했다. 이런 비난은 결국 폼페이우스가 오래도록 혼자 장군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부하들을 종처럼 부린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었다. 특히 폼페이우스의 군대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갑옷으로 무장한 기병들은 어서 전투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안녕, 나 방송이건 인터뷰에서건 자신있게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남자, 완벽한 비브미남 기병 1이라고 해. 내 갑옷 색깔 어때? 위아래 깔맞춤 했는데 지기지?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패션을 넣네. 나는 패션의 시작을 이루며 최고의 럭셔리 속옷만 입는 기병 2라고 해. 나는 이번 전투를 위해 투지를 상징하는 허피무늬 속옷까지 챙겨 입었어. 근데 폼페이우스는 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게 말이야. 전쟁터에 나가야 비로소 우리의 패션이 완성되는 건데, 느낌 갖고, 호흡 갖고, 필 충만할 때, 그때 우리를 불러 싸우란 말이야.
폼페이우스는 기병들은 자신들을 훌륭한 병사로 생각하여 몹시 자만하고 있었다. 게다가 카이사르의 기병은 모두 다 합쳐도 1,000기였지만 자신들을 5,000기나 됐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한편 카이사르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물었다.
자, 지금 코리피니우스 장군이 지휘하는 2개 군단이 우리와 합류하기 위해 오고 있어요. 아테네 근처에도 칼레누스 장군이 지휘하는 15개 보병대가 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어. 이들이 합류할 때까지 싸움을 미루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지금 당장 폼페이우스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자 부하들은 지금 당장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록 우리의 군사가 저들보다 수적으로 열세이긴 하나 겁쟁이 폼페이우스만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풍문으로 듣자니 여전히 폼페이우스는 겁에 질려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이럴 때 기습 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카이사르도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여 군대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도중 맨 처음 바친 제물이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예언자는 이것을 보고 사흘 안으로 운명이 결정될 커다란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카이사르가 놀라 되묻기를.
잠깐만, 그렇다면은 전투의 결과는 어찌 되겠어? 좋은 징조가 보여?
예언자는 카이사르의 물음에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것은 카이사르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신은 지금의 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카이사르님께서 지금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나쁜 일이 닥쳐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리하여 기원전 48년 8월 9일, 마침내 파르살리아 전투가 벌어졌다. 폼페이우스는 선두부대에게 절대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적군이 투창 범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행동을 개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를 본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전략이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웃었다.
아유, 이런 헛똑똑이 같은 놈을 봤나. 저 이제 보니 싸움에 쌍시였던 모르는 작자였구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외떠 하고 승리를 가져다 줄 줄 알아? 어디 한번 기다려나 보시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나니.
카이사르는 승리와 패배는 첫 번째 접전에 의해서 결정되며 처음 전투의 결과가 병사들의 힘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병사들의 용기를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부대를 움직여 앞으로 맹렬히 돌진했다. 이처럼 카이사르 군대의 사기가 뜨거워지고 있을 때쯤 폼페이우스의 부대가 몰려왔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부대를 포위하려 했지만 그 전에 카이사르가 숨겨뒀던 부대가 달려나왔다. 카이사르 군은 창을 던지지 않고 적의 얼굴을 직접 찌르려고 덤벼들었다.
자, 놈들은 왕자병에 허세까지 걸린 무능력한 놈들이다. 그들이 제일로 생각하는 것은 얼굴!
얼굴을 공격하면 벌벌 기를 테니 사정없이 창을 들이대라!
이것은 전투 경험이 없는 적군들이 자신들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피해 달아나도록 만드는 작전이었다. 실제로 적이 달아나기 시작하자 카이사리의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한 놈도 남김없이 무찔렀다. 폼페이우스는 이 같은 뜻밖의 상황에 놀라서 자신이 위대한 폼페이우스라는 것도 잊은 채 우두커니 서 있다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진지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카이사르의 부대는 적의 진지 바로 앞까지 나아가 계속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폼페이우스는 정신을 차리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을 뿐이었다.
아니, 정말로 카이사르의 군사가 우리 진영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냐?
결국 폼페이우스는 초라한 옷으로 변장을 하고 진지에서 도망을 쳤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도주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적의 진지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있는 로마군의 시체를 보고 신음하듯이 한탄했다.
이들은 진정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랐을까? 날 이렇게 만든 건 바로 그대들이야. 내가 만일 군대를 버렸다면 그 전까지 누렸던 승리의 영광들은 모두 보잘것없이 내던져졌겠지. 그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의 모진 비난을 받았을 거야.
카이사르는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키고 브루투스 등 많은 장교들을 무사히 풀어주었다. 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의 파르살리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폼페이우스는 또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네.
네. 어우, 정답자. 어머, 오늘 정답자 너무 많아요. 자,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주사위죠. 네. 많은 분들이 주사위 발표 맞춰주셨습니다. 네. 반디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김성우 씨. 주사기 아니죠. 주사위죠. 해주셨네요.
아, 센스.
자, 7998님.
네. 네, 정답은 주사위. 수능 시험 끝난 친구들이 이 말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두 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 게시판에,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전일기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운철 씨, 네. 샤이니, 안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샤이니가 소개할까요?
네.
자, 보면요. 치안나 난니니의 서버미. 네,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덕스러운 봄날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비 오고 낮에 해 뜨고 지금은 또 비가 오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고전일기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버미.